오늘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우리 소윤이가 오늘 박영진 집사님 가정에 태어났듯이 태어나면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가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죠. 그것과 같이 한 공동체도 이렇게 태생을 해서 자라고 변하고 성숙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과 같이 이렇게 뭐 소년기, 뭐 장년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사람의 과정보다도 더 복잡한 과정을 더큰 시간과 그리고 더큰 노고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제도와 법을 바꾸어서 거기에 잘 맞추어가면 그러면 금방 변할 것처럼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되 어떤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제도나 법이라면 공동체 일원들이 어떻게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초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계를 깊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단체, 한 공동체의 변화는 인간 한 개인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체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고 그것을 풀어가야 하고 그것은 공동체 일원 각자에게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니 난 그냥 공동체가 하는 일을 그냥 따라가면 뭐 그렇게 할 거야. 뭐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나는 그냥 마음으로 다잘 지원하고 그리고 잘할 거야.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상관없어.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런 어떤 피동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들 개인이 있을 때 공동체와 변화와 성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리고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당할 때 우리 이제 고용재 집사님이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쪽을 전공하시는데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단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개인의 무덤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공동체 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크게 빚지는 설교를 빚지는 그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스캇 팩이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장 바니에라는 그 라르슈 공동체의 설립자이고 공동체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스캇 팩이 그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그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제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그리고 혼돈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혼돈의 상태를 우리 모두가 다 극복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치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저 사람들도 또좀 치유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치유하기에 이제 우리가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각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그 문제 고치기에 우리가 이제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안 되고 그리고 또 쉽게 치유가 되지 않고 또 오래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혼돈 상태가 오래 가면서 이 상태에서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회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고 또 반목도 더 깊어질 것이고 또 논쟁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논쟁이 그쳐진다면 이제 마음에 앙금으로 남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는 비생산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개인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이제 혼돈의 상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스카펙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확실한 가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딱 이 말씀만 들어도 아 이거는 이 방법은 아니구나를 아시겠죠. 확실한 가짜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모든 개인들이 동일한 자격을 가졌고 동일한 욕망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어떤 뭐 더 이상의 더 이하의 그런 자격도 없고 그냥 공동체가 정해준 바로 그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우리가 바라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도 다 공동체가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말하자면 전체주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일원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집단 운영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독자적인 그런 자아와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공동체는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보이게 하고 뭔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혼돈으로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뭐 독재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움닫고 우리가 본 것이 그거니까 그것밖에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또 뭐 군대 생활에 너무 뭐 이렇게 매료를 느낀 사람들은 군대식으로 하면 다 된다. 뭐 삼성식으로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협하고 좁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바로 이런 가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양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사이비 집단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개인 사이의 다양성이 무시가 되죠. 모두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죠. 획일적으로 행동하고 예배 드릴 때도 아주 일사불란해야 하죠. 이런 것을 질서 있다고 하면서 추구한다면 그럼 그것은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옛 구습 안에서 당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구습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사이비 집단의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많은 경우 공동체가 이런 경향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가짜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혼돈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길은 이제 뭐 위원회나 또는 또 뭐 하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혼란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죠. 책임자를 두고 또 그 속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할당한 분량의 일만 잘하면 나중에 모자이크가 다 이렇게 잘 짜여지듯이 좋은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방법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볼브 시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또 좋죠.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 창출에만 공동체의 해결을 맡긴다면 곧 우리는 뭔가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비우기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방법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사소통의 그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각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뭐 그냥 따라가면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은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성찰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의사소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도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기대감, 뭐 기대를 완전히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선입견, 선입견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선입견이죠.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완고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나는 진보파다, 나는 보수파다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종교를 갖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를, 뭐 교회라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지게 된 신념,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감에 대해서만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개인으로부터 얻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그 공동체로부터 얻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누가 한 사람이 인사를 따뜻하게 해준 것을 개인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도 인사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왜 이래가 아니라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공동체로부터 더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기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잘 지켜가고 또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는 이런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 나는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 라는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기대를 더 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기대하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공동체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빨리 신앙적으로 자기 비우기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우기 작업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기대감이 잘 정돈되고 잘 가꾸어지지 않으면 더 깊은 곳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에 들어오면 한 달, 두 달 만에 빨리 우리의 정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제 새로운 정리가 또 필요합니다. 또 종교적인 신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또 돼야지.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것, 그 기준을 신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정말 지혜롭게 쓰여지지 않으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앙하고 존경하는 한 그 종교인으로부터 그 멋진 그런 어떤 가이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따름이 무언 중에 강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또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그 자신도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 자기의 신념은 걸림돌이 되고야 맙니다. 이 교회가 좀 사람들이 양심이 불량해서라든지 아니면 아직 신앙이 좀들 다들 어려서 이러든지 아니면 어디서 배웠는지 신앙을 잘못 배워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자기 신념에 거스리는 많은 멤버들의 그 행동들이 표출이 되면은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이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구나. 이거 고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곧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버릴까? 그냥 그만할까? 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들게 마련이겠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자기 공동체에 건강하게 투사되고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많은 검증과 과정을 인내 가운데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잊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교회 역사에 남아서 우리 교회 10년, 2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꾸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꾸 사람을 견주고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이 이거 굉장히 잘 처리되어야 되고 비우기 작업에서 잘 정돈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뭐 완고한 이념이라든지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견뎌내고 성공한다면 그래서 어떤 한 성숙한 단계로 한 발자국 뛰어서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한 껍질을 벗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생명의 힘이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잔잔한 내면의 힘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가 전념하고 또 질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의사소통의 장애물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제거되어 갈 때 그 상태를 또 유지하는 것 또한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섬기고 공동체를 같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고통스러운 공동체 장애물 비우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무언가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이다라든지 지나치게 세속적인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을 때 뭔가 미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강렬한 공동체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렬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카펙은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로 돌입한 모임의 보편적인 그런 감정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면의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웃고 그리고 떨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즐겁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죠. 기쁨은 반드시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사랑을 우리가 겉으로 하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우리 내면에 말하자면 이제 속된 말로 내공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같은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곳 같은 곳에서 신앙의 진정한 표지를 이제 강조를 하실 때 그 중에 기쁨과 사랑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른 살이 이제 훌쩍 넘어간 우리 개인스비 한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의 추구를 위해서 첫 번째 가짜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이것은 안 됩니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나 하부위원회를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소명을 다했을 때는 또 합의해서 또 처리해서 또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과정으로서 겪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도입하고 그리고 낡은 것은 정리하는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굉장한 또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죠. 세 번째, 비우기 작업을 택해야 합니다. 저녁 성서학교에서도 이제 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개인의 영성적인 측면을 다룰 때 자기 비우기, 하향성에 이제 추구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 내려가는 영성, 또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다루고 이제 그 주제를 일단 정리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어떤 경우 어떤 때는 나를 더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좀 더 뭐랄까요? 더 무기력하고 더 좀 바보스럽게 만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또 몇 해 어떤 그룹에 있어서는 두려움과 위기감이 이렇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비유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체란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숙해져서 생명을 누리고자 나아가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어렵다 그러셨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기들이 우리 이제 잘 두 살 반, 세 살 이렇게 되면 토일렛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탁 매너를 배워가야 되죠. 이 일이 결코 이 아이들에게는 아기들에게는 자연스럽거나 아니면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토일렛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이 두꺼운 팬티에다가 배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뜨뜻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흐뭇함을 느끼거든요. 편안함과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 그런 아주 그 따뜻함을 느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나 아빠가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난 좋은데 왜 나의 행복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강압하거나 막 못된 짓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부모를 이중인격자로 볼 수밖에 없죠. 그 아기가 뭘 볼 줄 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일렛 트레이닝을 할 때는 아기들에게 아 나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화장실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화장실에 가는 건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건강한 토일렛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뭐 식탁 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뭐 짐승 소리를 내면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글의 타잔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부어진 그런 생명의 부요함과 또 깊이가 담긴 그 환희와 축제를 걷어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 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 환희를 다 말소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춘기 나이가 빨라졌죠. 11살, 틴도 아닌데 막 12살 이렇게부터 시작하고 이 끝나는 나이가 그래서 빨라졌냐면 그건 아니죠. 뭐 20, 30 뭐 이렇게도 넘어가죠. 가끔 40도 보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50에 또 예외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적으로 항상 이게 고통스럽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숱한 그 부모와의 냉전과 알력 또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의 냉전과 알력 이걸 견뎌내면서 이걸 인내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건강한 그런 다음 단계의 삶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그 애를 기르는 그 단계 단계마다 사랑으로 퍼붓고 또 퍼붓는 그러니까 매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랑 퍼붓기 그런 인생을 사는 그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을 주고 아이는 변하지 않고 그러면 뭐 어떤 축복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부모로서 잘못 살아온 거냐? 내 힘이 다 빠지고 말이죠. 그다음 모두 굉장히 초라한 어떤 그런 부모로만 남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하나님답게 만드는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인정하고 알게 되죠. 내가 자녀와 그 사춘기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지나지 않았다면 내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맨날 그냥 내가 보는 인간,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래도 내 자식이 나랑 부딪혀줘서 나를 깨워줬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그리고 그때 임했구나. 내가 인간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거 알게 되죠. 부모가 아닌 분들은 상당히 지루하시게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졸음을 깨시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한꺼풀 벗겨내기가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이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사람이 어떤 매뉴플레이트하는 그런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요 생명체라는 사실에 더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럼 눈이 보기에 손톱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발가락 뭐 또는 뭐 나의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장기들 뭐 쓸모없다 그러는 맹장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공동체를 새롭게 진정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감 또는 선입견,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아 이거 거저되는 일 아니구나 그렇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라우슈라는 그 공동 장애인 섬기는 공동체 설립자 장바니에가 쓴 그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누가 빌려가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와 성장. 이 공동체에 대한 정말 주옥 같은 교훈과 이야기들, 비밀의 축복들을 가득 담아 놓은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가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겠죠. 지속적으로 또 경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얻은 통찰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쭉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단락을 줄여서 편집해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적응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면 처음 얼마 동안은 이곳 생활을 대부분 이상적으로 본다. 그들에겐 만사가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좋은 것뿐이고 경이롭고 아름다울 뿐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갖추고 싶었던 그런 내적 자질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완기가 온다. 이때 일반적으로 피로와 고독과 좌절 그리고 리더들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시기가 연결이 된다. 이 침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암울해진다. 이제는 타인과 공동체의 결점만 보게 된다. 만사가 신경에 거슬린다. 처음에 들어올 때 공동체를 이상화시킨 만큼 급강화하는 법이다. 이 둘째 시기를 거치고 나면 셋째 국면, 이제 좋은 국면입니다. 실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객관성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참된 투신, 그리고 언약의 국면에 이르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은 더 이상 성인도 악마도 아닌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의 혼합체요, 빛과 어둠의 혼합체이다. 그렇죠? 우리가 선하기만 한 사람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 없죠. 선과 악의 혼합체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런 존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 악한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선한 것만 보셔서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의 혼합체인 이 사람들은 성장하며 저마다 나름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이 실상의 시기에 사람들은 나의 공동체, 자기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공동체와 더불어 매진할 채비를 갖추게 되고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난한 이들, 심령이 가난한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울음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섬기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의 일임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참된 투신이라는 것은, 참된 투신을 하는 그런 국면이 세 번째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자신을 자기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공동체의 몸의 지체라는 것,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된 투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나와 그들이 그물 같은 끈으로 맺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강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고도의 단계입니다. 그때 그대는 투신하기로 새롭게 결단을 내리며 충실할 것을 약속하는데 이 결단과 약속은 반드시 공동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확인을 받는 그 사이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속으로만 결단하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중 앞에서 내가 이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결단하고 정말 섬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정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격려와 힘을 얻고 또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후원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진짜로 공동체가 그 고도의 투신의 단계에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단하고 또 뭐 약속하고 하는 것은 제가 예비 시간에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큐티 쉐어링 시간 있죠?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죠. 목장 모임, 목장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극히 드물게 봅니다. 제가 그 원인을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좀 뭔가 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놨다가 못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뭐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사람들 앞에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서 도울게요, 나는 이거 애써서 그냥 할게요,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뭐 그런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 약속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야 돼. 이것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원리와 공동체의 영적인 여정의 스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배경의 가장 특징이 되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또는 미국의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속한 교회에서 뭐 여러 다양한 조직을 뭐 경험을 하셨고 또 다른 그 다양한 전통과 분위기 또 다양한 내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쭉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앙의 배경과 그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한국 이렇게 뭐라고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통분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모두 다 다르고 원래 교회라는 곳의 구성원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또 어떤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공통분모가 없다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공통분모 없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잘 배우면 세상에서 일하고 살면서 세상을 잘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투합하고 그러면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본적인 옛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 사람을 옛 공동체 또는 옛 사회 이런 말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옛 구습을 따르는 옛 공동체를 벗어버리라,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들으면 이것처럼 듣기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으면 이 말씀처럼 답답한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이 말이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문제가 자기 의지와 뜻대로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자세가 생기지 않으면 이건 간구조차도 잘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언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앙의 어떤 작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가졌던 모든 각오와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방치해 두다 보니까 큰 방황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좌절과 실망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진심으로 빌기를 내 마음과 의지와 열정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씨앗을 하나 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열정을 다시 살리는 그런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왠지 나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저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 마음에 뿌려주신 이 작은 씨앗 하나 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청년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마음에 씨앗을 주시고 앞으로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씨앗의 역할을 했다면, 그럼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이런 일들은 이제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라고 우리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성령 가운데서 정말 서로를 포용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신입교우 한 사람이 바로 그 씨앗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스며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저에게 스며드는 그런 긍정과 소망의 힘이 바로 그 씨앗일 수 있습니다. 장 바니에가 공동체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나와 그들이 그물과 같은 끈으로 맺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던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어떤 일도 내 의지와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각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일으켜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그 밤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대가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비유기 작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허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